knows life is full of wonder.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 언론들은 4일 미 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이 논의될 것이며 김 위원장은 대가로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애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4일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디서 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외부 의료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 NUG 소식통은 5일 올해 78살인 수치 전 고문이 잇몸이 붓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며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 전 고문을 진료하기 위한 외부 의료진을 요청했지만 군정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NUG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국제사회가 수치 전 고문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억류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군정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수치 전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4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성장의 중심지로서의 아세안과 역내 통합 등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아세안을 대형 선박에 비유하면서 비록 폭풍우 속을 항해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배가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비 대통령은 또 아세안은 역내 수억 명 인구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배의 선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점점 늘고 있는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은 통합을 이뤄야 하며 보다 과감하고 민첩하며 장기적인 전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 군정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탄압 등 미얀마 상황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4일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은 4일 IAEA가 정기이사회에 앞서 회원국들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121.6kg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더딘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지난 5월에는 약 114kg, 2월에는 87.5kg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5일 아프리카 내 유일한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방문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에스와티니 행사에 앞서 공항에서 행한 연설에서 에스와티니는 친숙한 오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향한 타이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세계가 타이완의 꾸준한 힘을 영원히 볼 수 있도록 더욱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사흘 일정의 이번 방문 기간 옴스와티 3세 에스와티니 국왕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또 에스와티니 독립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양국 간 수교 55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 논의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정치인들의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 기온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는 것을 계속 경고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건너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유와 뉴질랜드, 스웨덴 정부가 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거래 협상을 위해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북한은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의 첨단 기술, 그리고 식량을 바라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계기가 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지도자급 외교적 접촉을 포함해 이러한 협상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지 말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법과 UN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이유가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UN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는 북한의 군사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유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인 UN 안보리 결의와 이에 따른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 단체와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러시아 스스로가 공동 작성한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어권 5개국 간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Five Eyes 일원인 뉴질랜드도 제3국에 의한 러시아 무기 공급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VOA에 보낸 대변인 논평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기타 전략물자 공급을 금지했으며 다른 모든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1946년 협정을 맺은 것이 시작이며 뉴질랜드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수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과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208년간의 외교적 중립 노선을 공식 종료한 스웨덴은 VOA에 전한 외교부 논평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전달된다는 우려스러운 정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 및 파트너와 협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을 지원하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정보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13번째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밝혔고 이를 포함하면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는 18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앞서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대륙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군사적,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북러 정상회담으로 확산되는 기류 속에 전 세계의 규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제 평화를 해치는 군사협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들이라며 이들의 밀착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러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미한 외교 당국 간 관련 동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4일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에서 13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5일 북한과의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겪고 있는 북한이 대미, 대서방 공동전선 차원에서 상호협력이 절실해진 만큼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한 국경을 다시 열면서 외교활동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양상이라며 러시아와의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탄약이나 구형미사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이전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군사기술의 협력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지원도 분명히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미한일 3국 간 안보 공조를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킨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자국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보고 있는 중국과 함께 미한일에 대한 북중러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한미일 또는 한미가 동북아에서 확장억 재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포위, 대러시아 포위를 하고 있는 전선을 좀 더 분산시키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으로 북한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급 수준에서의 외교 행보를 통해서 메시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이제 한미일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필립 골드버그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그러나 북러와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5일 한국외교협회 등이 주최한 초청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라며 중국은 러시아와 무한한 우호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러 관계는 중국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북러가 고립돼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들 간 행동이고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전면적인 적대관계를 원치 않고 국제사회를 의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한편 중국을 자극해 북한과의 관계에 더 적극성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냉전 시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계속했었죠. 특히 냉전 시기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해서 양측에 경쟁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치를 끄집어내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북중러 연합훈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지상전력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던 해군기지를 이례적으로 방문하고 해상 무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 특유의 자주 노선을 수정해 중러와의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러 입장에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로 자신들의 태평양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동해로 나아가는데 북한과의 연합훈련이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전술핵 탑재 훈련에 나서는 등 낮은 단계의 공조를 보였고 올해 안으로 예정된 중러 등 5개국 다국적 훈련 시 북한 해군이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첨단 기술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련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일정 수준에서 기술 협력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또 러시아가 필요한데 협상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해서 러시아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이를 직접 금지한 안보리 결의 조항은 없지만 훈련 과정에서 결의에서 금지된 물자 이전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기여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 전개 등 과정에서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관련 동향을 우방국들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에 양국 간 불법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양국의 군사적 결탁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쥐어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연합 군사훈련 개최를 시사한 러시아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양국 간 무기거래 논의를 거론하며 러시아의 다급한 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의 성공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전에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에 대한 즉답 대신 양국 무기거래의 위법성과 대응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촉진 노력을 기울이는 개인과 단체를 폭로하고 제재함으로써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북한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4일 북한과 연합군사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러시아 휴양지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구상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실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 심화와 이후의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 거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열악한 군사력이 변수라면서도 영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한일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스퍼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중러 3국 간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진전은 아니며 훈련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ll, look, I don't think that this is a particularly new development. We know tha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have forged a informal alliance, if not a formal.
슈퍼저 부차관보는 4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비공식적인 동맹이라며 연합훈련은 그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서방에 대항할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진전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우리가 맞서야 할 연합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슈퍼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4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월 방북한 쇼이구 장관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합훈련은 분명히 실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 공중전략 순찰훈련에 나선 데 이어 7월에는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론한 북한과 중국이 그들만의 3국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소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nteresting because both China and North Korea have complained very strongly.
이어 북중러가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미한일 또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연대를 강화할 것인 만큼 갈등과 대치 구도는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안한 북중러 연합훈련은 새로운 미한일 안보체제를 모방한 것으로 현실화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역량을 고려하면 정교한 훈련이 실시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But that is providing military training and not conducting interoperability maneuver exercises, particularly
large-scale ground exercises.
다른 나라와 공동훈련을 해본 적 없는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은 새로운 경험이며 훈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제공해도 북한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일 것이라고 맥스웰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래식 무기 역량이 약화된 점도 북중로 연합훈련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베네 선임 연구원은 각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군사기술과 무기시스템, 훈련 절차 등을 습득하게 된다며 북한은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술 습득과 역량 증진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러 연합훈련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움직임은 미한일 3국의 준비태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중러 간 긴밀한 협력관계는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 모두 안전벨트를 조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력하고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응은 미한일 역량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삼각 안보 동맹과 같은 수준의 서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 activities of the U.S. and its two allies and I think also we've seen North Korea.
맥스웰 부대표는 북중러 대 미한일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의 억지력이 유지되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흘 만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전술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도 영내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 공격 가상 훈련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조되는 군사 위협 수위를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하는 등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점점 더 많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2일 오전 4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다음 날인 3일 적들에게 실질적 핵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다면서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 7,68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합참은 북한의 발표 내용은 과장이며 미사일 타격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국가정보원도 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전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한 발은 성공, 한 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정부도 자국 인근 해역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4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난 2일 새벽 한반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북한이 반발한 미한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거리 1,500km 이상인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3월에도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살 1형과 2형을 각각 두 발씩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정치인들의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미 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 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양상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짐 펠렌 주지사는 4일부터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필렌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네브라스카주에 도움이 될 무역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의 한일 방문에는 셰리 빈튼 네브라스카주 농업국장 등 주정부와 농업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합니다. 대표단은 한국과 일본의 수소시설과 엔지니어링 기업을 방문하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필렌 주지사실은 전했습니다. 필렌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네브라스카 농산물 소비량은 상당하다며 이번 방문은 이미 잘 구축된 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네브라스카 제품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지사가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존벨 에드워드 루지애나 주지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롯데케미컬과 타이어 제조업체 금호타이어 대표 등을 만나 미국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로 거론되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공화당 경선 후보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관계자들과 양측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경제협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방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토드영 공화당 상원 의원도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 의원실은 2일 VOA에 영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미한 관계와 상호 안보, 경제 위협 대응 전략, 캠프데이빗 정상회담 동력 강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 의원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기타 공동의 경제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 의원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고위 지도자들로부터 안보 현황을 보고받았고 한국 기업 대표들과 인디애나주 내 일자리 투자와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영 의원실은 덧붙였습니다. 영 의원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방안과 관련해 미한 동맹은 활발하고 강력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산적이었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미한 경제와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존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 의원은 한국의 삼성 SDI가 합작 공장을 짓는 인디애나주를 지역구로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영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인디애나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영 의원을 접견해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이행과 향후 도입될 법안들이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미 정치인들의 최근 방한 추세는 미한관계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안보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회 내 초당적인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 첨단 산업 강국이자 주요 동맹국인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것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이끈 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미 의원들의 최근 방한 추세는 정치적 기반인 지역구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한 개별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존우스프 상원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우소프 의원은 상원 의원이 된 첫해인 202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한국 주요 기업들의 경영 및 임원 증가 만나 조지아주 투자 유치 관련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소프 의원은 2021년 방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현대화나 SK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마쿠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소프 의원도 토두영 의원과 함께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소프 의원은 최근 코커스 출범을 알리며 나는 미한동맹과 조지아주 10만 한인 지역사회의 챔피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에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두 차례의 성공적인 방한경제사절단을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미한관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U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과 병력, 자재가 대거 집결했습니다.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바로 며칠 앞두고 열병식 예행 연습이 한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폭 늘어난 차량입니다. BOA가 확인한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의 2일자 위성 사진에는 차량이 만들어낸 검은 색깔이 열병식 훈련장 북쪽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25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달 초부터 집결하기 시작한 차량이 한 달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 한 달 전까지 밝은 색깔로 찍혔던 북서쪽 공터도 차량과 인력 유입이 늘어난 듯 검은색으로 덮였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15개 정도로 보이는 대열은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과 훈련장 중심부 등에서 이동하는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각 대열의 병력을 50에서 300명으로 분석한 기존 전문가 감식 결과를 적용하면 최소 750명, 최대 4,4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거에도 열병식 훈련 초기에 소규모로 드나들던 차량과 병력은 열병식 개최일이 가까워지면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병식 훈련장의 병력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림비행장 서쪽의 붉은색 건물 북쪽에 자리한 공터에 지난달 31일까지도 없었던 하얀색 장비들이 대거 유입됐는데 천막 등 열병식 관련 장비나 도구로 추정됩니다. 과거 이 공터에서는 인공기 형상의 카드 섹션 연습 정황이 포착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인 9일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 정황을 노출해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초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찍힌 붉은 물결을 통해 빨간색 꽃과 수술을 든 주민 동원 정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 회의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한 해에 세 차례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8일 건군절과 7월 27일 전승절을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호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부르는 경우가 급증하는 등 김 위원장 우상화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6회에 걸쳐 김 위원장에 대해 수령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수령 칭호는 김 씨 일가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은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2021년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3회 사용됐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도 사용 횟수를 넘어선 겁니다. 수령 호칭 앞에는 인민의, 걸출한, 탁월한 같은 수식어가 붙었고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격화된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장군님 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렸고 사후에야 선대 수령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has there would be an elevation in his status and legitimacy. He seems to need
북한의 우상화 실태를 분석한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10년 이상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를 추진해왔다며 수령호칭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유일지배구조의 마지막 절차는 결국 이제 수령에 대한 이제 지위라든가 호칭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결이 되는 건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이때부터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해 호칭과 법적 제도적 지위 변경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됐지만 공식 직함은 노동당 제1비서 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당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갑자기 정치적 권위를 이어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1비서, 제1위원장 이렇게 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시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은 김정은은 김일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디닉 씨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얼굴 등 외모가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닮았다며 이것이 권력 세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He resembles his grandfather. If you really look at pictures of them.
북한 당국은 또 연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폐쇄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싫어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된 육성연설은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는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기념식에서의 짧은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외향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석 달 만인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식에서 첫 육성연설을 통해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우상화 연출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고생했던 북한 주민들은 젊은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었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젊은 지도자라서 김정일의 리더십에 실망을 느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기대를 상당히 했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끔 시장을 터치하지 않은 게
북한 당국의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은 2022년을 기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는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행사가 열린 4.25 문화회관이었습니다. 과거 노동당 대회에서는 회의장 중앙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장에는 선대 초상 대신 김정은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15년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있던 김일성 초상화도 치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해온 우상화 작업이 현재 몇 가지 난관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김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은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핵보다는 먹는 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 문제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를 8년째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상화 작업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깡내 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이제 서원이고 불안하지 않게 소득을 가져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차려지는 건 일도 없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1980-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마당에서 잔뼈가 굵은 것은 물론 손전화기를 사용하며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우상화를 연구한 김인태 연구위원은 노동당의 우상화 선전이 장마당 세대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나 2020년 이후 그 지금 나오는 청소년 세대가 노동당이 집중하고 있는 선전선동 내용보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화에 좀 더 심취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제 우려 내지 위기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수령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우상화 작업은 일단 권력 세습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상화는 핵 문제와 경제난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민심을 잡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평안남도 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31도, 안주 최저 20도, 최고 31도, 남포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19도, 최고 32도, 수풍 아침 최저기온 18도, 최고 31도, 중강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 30도, 강계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도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 31도, 용현 아침 최저기온 19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21도, 최고 31도, 사리원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28도, 장지인 아침 최저기온 12도, 최고 25도, 해산 오전에는 흐리겠습니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 28도, 원산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입니다. 함경북도 전 지역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17도, 최고 26도, 선봉 최저 16도, 최고 28도, 삼지연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구름 많겠고 오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맑겠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볼커 튜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특별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많은 인권 침해가 북한의 군사화 증가에 직접적으로 비롯되거나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For example, the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r, including political prison camps, forced use of school children to collect.
볼커 인권 최고 대표는 예를 들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강제 노동과 어린이를 가을 거지에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가족이 정부의 요구에 노동을 해야 하고 물품을 정부에 바치는 것, 또 정권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몰수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군사력과 무기 제조 능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탈북자 김일혁 씨의 유엔 안보리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혁 씨는 북한 정부는 우리를 도울 정책이 없다. 북한 정부는 우리의 피와 땀을 지도부의 사치스러운 삶으로 바꾸고 우리의 노고를 하늘로 날려버리는 미사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혁 씨는 우리는 미사일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3개월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유지와 핵무기 개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인권 없이는 평화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s repressive totalitarian control of society and the systemic widespread denial.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김정은의 사회에 대한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제, 그리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부정과 탄압은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공공자원을 과도하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기계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억압과 잔인함에 의해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food distribution policies favors the military. And lead to chronic malnourishment among its citize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또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해 강제 노동과 국내외 노동자들의 착취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세계는 북한 정부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안보리는 이러한 부당함과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내와 전 세계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이 5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북러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부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말 것을 북한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한 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신문은 미 언론들은 4일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이 논의될 것이며 김 위원장은 대가로 인공위성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략 요충지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주변 지역 3제곱킬로미터가량을 지난주에 탈환했다고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주장했습니다. 말리아르 차관은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5월 러시아 군이 점령했던 이 지역을 탈환했다며 자포리자 남부 지역 진격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등 최전방 부대를 사치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부 도네츠크와 흑해와 통하는 아조프해로 향하는 길목인 자포리자 지역 전방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야전 병원을 시찰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동 중이었던 열차에서 행한 연설에서 전자전 관련 내용 등 일선 장병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며 이를 사령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외부 의료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 NUG 소식통은 5일 올해 78살인 수치 전 고문이 잇몸이 붓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며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 증상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 전 고문을 진료하기 위한 외부 의료진을 요청했지만 군정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NUG 재변인은 로이터통신에 국제사회가 수치 전 고문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억류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군정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수치 전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제4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성장의 중심지로서의 아세안과 영내 통합 등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아세안을 대형 선박에 비유하면서 비록 폭풍우 속을 항해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배가 계속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세안은 역내 수억 명 인구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배의 선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점점 늘고 있는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은 통합을 이뤄야 하며 보다 과감하고 민첩하며 장기적인 전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 군정들의 민간인들을 겨냥한 탄압 등 미얀마 상황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4일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은 4일 IAEA가 정기이사회 앞서 회원국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121.6kg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더딘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B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B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